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의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의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네, 샌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사셨나요?
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은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요. 대학교 시험 때문에 너무 지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진짜 그 어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이 자리까지 또 힘차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 8장 6절과 1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슬픔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과 2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혹시 샘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일까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또 이성과 감성과 또 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 아닐까요?
네. 요한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쌤이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쌤이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쌤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과 권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인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쌤이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을, 하나쌤이 창세기 9장 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네, 읽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고 죄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권한을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을 다스릴 권한과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가 착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여기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만약 쌤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을 누군가 함부로 취급한다면 쌤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이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욕하면 굉장히 화가 나시고 기분이 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쌤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요한쌤이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주실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쌤이 창세기 2장 8절을, 요한쌤이 창세기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시나요?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히 보기 좋게 창조하셔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에덴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쌤이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주실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보통 신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에덴에 만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요한쌤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의 핍박과 악한 영들의 유혹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자에게 무엇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만들어 두신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상 누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답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와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둘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닐까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에서 하나쌤이 물어봤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요한쌤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적으로 죄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쌤이 창세기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네,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사람이 세상의 창조주와 주인이 된 삶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 요한쌤이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쌤이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요한쌤이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주실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쌤이 창세기 2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아담이 일컫는 대로 각 생물의 이름을 정하실 정도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시편 66편 1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에 악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그 죄악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자, 요한쌤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하나쌤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요한일서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고 또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인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또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셨던 것 같이 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저의 모든 이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창조물을 제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피조물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롬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혜, 감사, 사랑, 영광, 그리고 복음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복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고 가거나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을 통해서만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같은 모든 것들이 참다워지기 때문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복음에 관해서 꽤 많은 내용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온 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정리된 말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특징을 말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복음을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복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혹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워주시고 행하신 모든 일인 것이군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십자가의 부활 사건만이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혹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특징일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큰 기쁨이 임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특징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복음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기쁨을 받는다는 것이군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많든 배움이 많든 적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뜻인 거네요.
맞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복음은 기쁨을 주는 것이고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게 되면 복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복음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또한 그 누구에게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특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처지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나 남조선에서나 요즘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꼽아보면 돈을 들 수 있습니다.
예, 돈을 많이 모으거나 마음껏 사용하는 것에서 기쁨과 안정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생각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돈이라는 것이 복음처럼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돈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권력, 용해도 다 마찬가지라 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많은 부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더 큰 평안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외양간에 있었던 소도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망했다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기뻐할 수 있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자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잠깐은 근심하고 잠깐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진 강력한 힘인 겁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 신자들을 보면 복음 안에 기쁨이 있다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스스로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모습을 종종 자주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그런 인들보다 세상의 놀이가 더 즐겁고 유흥과 쾌락이 나에게 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너무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걸 고백하는 걸 보면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복음이 최고라는 분명한 자부심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창조된 세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주신 가장 귀한 일일 겁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복음보다 귀한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복음보다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복음이 기쁨을 준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곧 복음이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기쁨을 주니까 이것이 곧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군요. 이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에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번영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번영이 곧 복음이고 문제 해결이 곧 복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만을 만지고서 코끼리의 전체를 안다고 말하듯이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 그리고 재림의 약속일 텐데 이런 핵심을 비껴가면 안 되죠. 아무런 문제 없이 번영하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형통함, 번성함이 다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큰 차이점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과 번영과 형통함을 복음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핵심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번영과 형통만을 복음의 핵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기쁨을 준다는 이 진리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편협하게 이해하거나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예비된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 이후에는 더욱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드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은 행함과 순종함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성실의 거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행함을 원한다는 것이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행함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되어집니다.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군요.
네, 다행스럽게도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뭐가 되든 반드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고 나아가서는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끔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을 믿고도 복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고 그 순종의 수준이 계속 한 자리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앞서 말씀드린 복음의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상상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좋은 어느 날,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숲속에서 여기저기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울타리 영역을 벗어나버리고 말았어요. 사슴은 설마 무슨 큰일이 있겠소? 라는 생각을 하며 몇 시간을 더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사슴에게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슴은 이제 다시 냇가가 있는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길을 헤매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렀고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울타리로 돌아가는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슴은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저 멀리 큰 강물이 보였습니다. 너무 반가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사슴이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저 멀리 강까지는 가는 길이 지금까지 사슴이 돌아다닌 그 어느 길보다 험하고 힘들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가시밭이 있고 곳곳에 사나운 맹수의 눈도 보였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에 가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험난한 길을 헤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슴은 망설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하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먹으러 험난한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물을 포기하고 목마름을 당연히 여긴 채 갈증에 힘겨워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근처에 작은 웅덩이를 찾아서 고여있는 더러운 물로 갈증을 채우며 거기에 만족해야 할까요?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힘들어도 강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슴이 강가로 가서 물을 먹지 않으면 물이 주는 충만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먹을 때만이 물로 인한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두려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워도 두려워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버려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성도이고 열매는 성도가 순종을 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나무가 애매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애매한 열매라면 나무가 열매를 맺긴 했는데 너무 작거나 한 부분이 썩었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애매한 열매를 맺게 되면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주인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나무의 운명이 버려질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누가 봐도 확실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음에 합당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보셔도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에는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주인이 거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군가는 먹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가 나무 자체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 의미로 우리의 순종을 통한 열매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전도에 쓰임받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을 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까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전하지 않아도 이방 백성이 먼저 찾아와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광된 은혜를 누리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어떤 느낀점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께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순종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의 일상에 작은 고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순종의 중요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배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는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점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엄청 날카로운 검 한 자루를 쥐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검이 무뎌지면 무언가를 베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카로운 그 검을 가지고 올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북한의 아동만화 소년장수에 보시면 세매와 호비와 그리고 날세라는 세 명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호비라는 인물은 전형적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어느 편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그 가치관만을 따라서 살고 있는 인물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매와 날세는 명확한 국가의 올바른 기준을 가치관을 가지고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날세라는 인물이 나중에 그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수많은 유혹들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가치관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 이것이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해방될 줄 몰라서 8월 15일 전날에 배신하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칼날의 기준점을 가졌다면 그 칼날의 기준점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합당하게 저 북조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겨내시는 우리 신자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